베드로전서 9번 메시지. 3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1장 10절 11절에서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들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말합니다. 전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11절에서 어느 시뿐만 아니라 어떤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어느 시를 이해하기는 쉽지만 어떠한 때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며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을 뜻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뱀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그분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조심스럽게 탐구한다면 우리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행하신 일이며 사탄이 그리스도께 행한 일입니다. 불신의 때 이사야 53장은 어떠한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사야 53장을 탐구한다면 당신은 이 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 어떠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장은 평범한 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신약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중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어떠한 때를 찾아내기 위해 자세히 살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유익에 나타났느뇨?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믿지 않을 때 고난받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그 선지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보고했고 전파했고 알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때가 바로 어떠한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를 알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으며 바울 또한 사도행전 28장에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주 예수님과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오셨을 때가 불신의 때였음을 나타냅니다. 포로된 때 더욱이 다니엘 9장에 의하면 그때는 포로된 때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70일에 관해 읽고 문맥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70일에가 포로된 때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때에 오실 것인가에 대한 더 전진된 표시입니다. 그것은 포로된 때였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그러한 때에 오셨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의하면 62일에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심을 가리키며 포로된 시기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 53장과 다니엘 9장은 둘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오시는 때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또한 그는 뛰어난 저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자세히 살폈다는 것을 알았으며 선지자들이 살피는 동안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번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의 조성됨은 시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조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의 기능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조성에 관해서는 시간이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의 기능에 관하여는 시간이 요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를 위해서 충분하고 적합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수행하고 이 구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때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자세히 살필 때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하는 생명주는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기능에 관한 한 선지자들과 사도들 안에 영의 역사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기능을 가진 같은 영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짐승의 핏부림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분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 영은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몰랐습니다. 1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 핏부림을 구약에 있는 짐승의 핏부림과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그는 1장 3절에서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여전히 또 하나의 구분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 대신에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약시대의 영은 성도들 위에 있었으며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의 영원한 기능에 근거하여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때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이것에 대해 분명치 않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제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어떠한 때에 관해 베드로가 말한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어떠한 때라는 베드로의 표현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불신의 때임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이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보라, 너희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적은가? 왜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사람을 믿을 만큼 어리석으냐? 고 말하며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확실히 불신의 어떠한 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어떠함은 불신입니다. 이것은 불신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불신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파했지만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부흥을 일으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어떠한 때가 불신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원칙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문이 세련되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는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헬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확실히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헬라어에 대한 자신의 제한된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가 체험한 방면들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1장 11절에서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영적인 체험을 주의하고 언어보다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의한다는 점에 있어서 베드로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들. 11절에서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들을 미리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그 후에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발자취 안에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고 그들이 시편 22편 1절, 6절로부터 8절, 12절부터 18절,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10절, 상반절, 12절 하반절, 다니엘 9장 26절, 스가랴 12장 10절, 13장 6절 7절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위한 것이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며 소극적인 면에서는 예창조를 끝낸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해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버지께 요구했던 그분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에게 적용되고 체험되는 다른 단계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과 구원의 요인들 안에 있는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부터 10절에서 언급된 구원과 동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자세히 살폈던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계시했던 것이며 사도들이 신약에서 성령에 의해 전파했던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그분께 정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들은 다른 단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영광, 그분의 승천 안에 있는 영광, 그분의 다시 오심 안에 있는 영광, 그리고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22편 21절로 22절, 118편 22절로 24절, 110편 1절 4절, 118편 26절, 스가랴 14장 4절로부터 5절,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시편 24편 7절로 10절, 72편 8절로 11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이는 것은 특이합니다. 당신은 영광들에 관해 말한 다른 책들을 알고 있습니까? 추상명사는 보통 복수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명사는 가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영광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반대로 견고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한 영광 다음에 또 다른 영광, 즉 많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는 부활 안에 있는 영광이 있고 승천 안에 있는 다른 영광이 있으며 보좌 앉으심 안에서, 주권 안에서, 왕권 안에서, 통치 안에서 또 다른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인성 안에서의 영광이 있으며 신성 안에서의 또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한 종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많은 영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이 영광들을 자세히 살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고난을 받으시며 언제 그분의 모든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함. 계속하여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들을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고했습니다. 이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신약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세히 살피고 예언했으며 사도들은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의 전파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전파는 둘 다 영의 적용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이 두 가지 수단, 즉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사역관에서 나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전파를 통하여 영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상 누구를 훈련시키는 것은 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른 영광들을 전파합니다. 모든 전파가 영에 적용합니다. 사역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적용하심 아래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영에 적용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특히 두 번째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행복합니다. 이 사역과 영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내 마음은 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을 격려합니다.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한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 포함됩니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 베드로는 12절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는 말로 마칩니다. 살펴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길게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관한 것들을 관찰하는데 얼마나 흥미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구주의 출생을 선포하고 축하했으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죄인을 기뻐하며 구원을 상속할 자들을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에 전파하는 자들에 관해 말한 후에 베드로는 갑자기 천사에 관해 말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동안에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하나의 문장의 일부분에 선지자들과 전파하는 자들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서의 특징입니다.